라디오 문학관 우리 소설 백선 조세희 원작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영수영은 공부를 계속하겠다며 옆집 명희에게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 성장한 명희는 음독자살예방센터에서 숨을 거뒀다. 형은 아무 책이든 손에 잡히는 대로 읽었고 고입 검정고시를 거쳐 방송통신고교에 입학했다. 명희 어머니가 입주권이 15,000원이나 뛰었음을 알려주었다. 아버지가 사라졌고 어머니의 불안한 음성이 높아졌다. 형은 아버지를 찾아 방주가로 나가서 하늘을 쳐다봤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그때 맨 꼭대기에 서서 아버지가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있었다. 나는 방주가 풀숲에 엎드려 있었다. 온몸이 이슬에 젖어 축축했다. 한밤을 나는 방주가 풀숲에 엎드려 세웠다. 비행 접시를 타고 온 외계인들이 영희를 태워갔다는 소문은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나는 처음부터 그 소문을 믿지 않았다. 나는 헐려버린 이발관집 공터에서 주정뱅이를 만났다.
여구야, 찾아봐야 쓸데없는 일이야.
영희를 정말 보셨어요?
아, 봤고 말고 봤다니까.
우리 영희를 봤다는 사람은 아저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여구야, 모든 건 다 네 아버지가 알고 있어.
아버지가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세요.
에? 아, 그럴 리가 없어. 비행 접시는 너희 아버지가 신호를 보내서 왔던 거야. 괴물들이 여기를 끌어올렸지. 아주 순식간에 말이야.
그만두세요.
뭐? 그만둬? 아, 그럼 가서 찾아봐. 네 동생이 어디다 찾아보라고. 있을 턱이 없지.
아저씨.
그때 난 목이 말라서 잠에서 깬 거야. 그 시간에 잠을 깬 사람은 나밖에 없다. 알겠냐?
아저씨, 안녕히 가세요.
난 아직 안 간다. 이것들 다 마셔버리고 가야지.
그는 구들돌 위에 쌓아놓은 6짝의 창문과 2짝의 대문을 가리켰다. 그는 전날 지붕에서 걷어내린 기왓장과 펌프머리, 그리고 장독 2개를 팔아 모두 마셔버렸다. 우리 동네 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집을 헐어버리고 떠났다. 나는 풀숲에서 몸을 일으켰다. 대문을 열고 나온 영수영이 방주길을 따라 걸어왔다. 두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다.
힘을 내, 형.
영호야, 이건 힘으로 할 일이 아니야.
그럼 뭐야? 용기야?
그날 점심시간에 형은 식사를 하지 않고 나를 찾아왔다. 우리는 기계실 뒤에 쪼그리고 앉아 이야기를 했다. 형은 말을 근사하게 했다.
우리가 말을 할 줄 몰라서 그렇지. 이건 일종의 싸움이야.
싸움?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할 최소한도의 대우를 위해 싸워야 돼. 싸움은 언제나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부딪혀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어느 쪽인가 생각해봐.
형은 점심을 굶었다. 점심시간이 30분밖에 안 되었다. 우리는 한 공장에서 일했지만 격리된 생활을 했다. 그들은 점심시간으로 30분을 주면서 10분 동안 식사하고 남는 20분 동안은 공을 차라고 했다. 우리는 좁은 마당에 나가 죽어라 공만 찼다. 공장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원하기만 했다. 탁한 공기와 소음 속에 밤중까지 일을 했다. 작업 환경의 악조건과 흘린 땀에 못 미치는 보수가 우리의 신경을 팽팽하게 잡아당겼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불황 아닙니까? 경기가 좋지 않아요.
그렇다고는 하지만 저희들은...
자자자, 이렇게 어려울 때 여러분이 회사를 위해 희생해 준다면 회사도 여러분의 노고를 기억할 것입니다.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노사가 공평하게 그 부를 나눠 가지게 될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그러나 그가 말하는 희망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를 주지 못했다. 변화는 없었다. 나빠질 뿐이었다. 야간 작업수당도 많이 줄었다. 노동자들도 줄였다. 일 양은 많아지고 작업시간은 늘었다. 노동자들은 더욱 말조심을 했다. 부당한 처사에 대해 말한 자는 아무도 모르게 쫓겨났다. 공장 규모는 반대로 커갔다. 활판 윤전기를 들여오고 자동 접지 기계를 들여오고 옵셋 윤전기를 들여왔다.
회사는 점점 좋아지는데 저희들은 뭡니까?
여러분은 회사가 위기에 놓여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위기라고요?
여러분과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적대 회사와의 경쟁에서 진다면 우리 회사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 문 닫는다?
그것은 노동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었다. 사장과 그의 참모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큰 공장이 문을 닫으면 수많은 노동자들은 갈 곳이 없었다.
영희를 봤다는 사람은 주정뱅이 아저씨밖에 없었어. 비행 접시가 내렸다는 곳이 바로 여기야.
그래, 밤새도록 뭘 봤니?
아, 형은 내가 그 아저씨 말을 믿었던 것 같아?
아니.
찾아 나설 때가 있어야지. 그래서 여기서.
자, 이제 그만 들어가자.
아, 형은 영희가 왜 집을 나간 것 같아? 어딜 가면 꼭 말을 하고 나갔었잖아. 난 영희가 집을 나간 이유를 알 수가 없어.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겠지.
어머니는 영희가 우리들 때문에 나갔다고 말했다.
너희들 때문이야. 영희가 집을 나간 건 너희들이 핑핑 놀고 있기 때문이라고.
에이, 어머니.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모든 게 그냥 너희들 책임이야. 다른 아이들은 멀쩡하게 남아서 일을 하는데 너희들은 왜 쫓겨났니? 어?
형은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형은 학교를 그만두자 더 많은 책을 읽었다. 아버지가 난장이만 아니었다면 형은 학자가 될 사람이었다. 형은 아주 어려운 책도 참고 읽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공책에 옮겨 적기도 했다.
폭력이란 무엇인가? 총탄이나 경찰 곤봉이나 주먹만이 폭력이 아니다. 도시 한 귀퉁이에서 젖먹이 아이들이 굶주리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도 폭력이다.
나는 형을 알 수가 없었다. 내가 공책을 읽는 동안 형은 고민하는 사나이의 표정을 지었다. 그야말로 의젓한 고민하는 사나이의 얼굴이었다.
아, 도대체 이걸로 뭘 하겠다는 거야?
뭘 하겠다는 게 아니야. 나는 책을 통해 나 자신을 알아보는 거야.
아, 그래. 이제는 알겠어. 형은 이상주의자야.
말을 하고 나는 아주 기분이 좋았다. 나도 형만큼 자랐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어려운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자랐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나는 고민하는 이상주의자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기대는 어그러졌다. 형은 화가 나 있었다. 나는 그때 형이 왜 화를 내야 하는지 까닭을 알 수 없었다. 나는 나의 어리석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우리는 난장이의 아들이었다. 형은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풀숲에서 나갔다. 나는 돌멩이를 집어 방죽을 향해 던졌다. 소리 없이 물방울만 올랐다. 마당에서 나는 계속 돌멩이를 던졌다. 어머니가 말했다.
영호야, 그 돌멩이질 좀 그만두고 동해 앞에나 나가봐라.
가보나 마나요. 한 시간 전에 22만 원 했는데 또 올랐겠어요?
그래도 가봐. 25만 원이면 팔겠다고 그래.
동사무소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그곳에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었다. 입주권을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이었다. 팔려는 사람들은 초조한 얼굴로 거간꾼들의 눈치만 봤다. 한결같이 영향이 나쁜 얼굴들이었다. 거기에서는 눈물 냄새가 났다. 난 눈물 냄새를 가슴으로 맡았다. 누가 나의 팔을 끼었다. 영이었다.
아파트 짓고 있는 잠실까지 갔다 왔어. 거기 복덕방 시세를 알아봤는데 22만 원이야.
그래?
작은 오빠, 엄마더러 이제 그만 팔자고 해, 응?
알았어.
이러다가 값이 갑자기 내려가면 어쩌려고 그러지?
저한테 파세요. 전 소개업자가 아니에요. 직접 입주하려고 그래요. 명의 변경은 가능한 건가요?
예, 물론 가능해요. 거기다 우린 표찰도 있어요.
그 표찰이라는 거 어떻게 생긴 거예요?
예, 그냥 작은 알루미늄 판이에요. 거기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져 있어요.
무찰은 또 뭐죠? 무찰은 값이 싸던데.
예, 그 표찰이 없는 집을 무찰이라고 그래요.
표찰이 없다고요?
예, 그러니까 몇 년 전 무허가 건물 일제 조사 때 시에서 잘못 조사해서 빠뜨렸다든가 아니면 사유지 건물로 판단돼서 무허가 건물 등록 대장에서 빠진 것들이에요.
여자는 땀을 흘리고 서 있었다. 손수건으로 땀을 찍어내며 게시판을 가리켰다. 무허가 건물 명의 변경 신청 양식이 붙어 있었다. 그 밑에는 갖추어야 할 구비 서류가 적혀 있었다.
신청서 한 통, 매도자 인감 한 통, 매매 계약서 사본 한 통, 그리고 인후 보증서 한 통.
아니, 근데 저기 다는 필요 없어요. 매매 계약서 한 통만 쓰면 됩니다.
예?
철거 계고장이 나온 날보다 한두 달 앞서 산 걸로 하면 돼요.
정말요? 그럼 정말 안전한가요?
아주머니 이름으로 바꿔진다니까요. 아파트에 아주머니 이름으로 입주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거 불법 아닌가요?
나 참. 동해에 들어가서 건설계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한테 왜 불법적인 일을 처리하느냐고 따져보세요.
저 22만 원은 비싸요. 만 원만 깎아줄래요?
아주머니, 헐릴 저희 집 같은 걸 새로 지으려면 130만 원은 있어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평생을 일해서 지은 집이에요. 우린 그걸 22만 원과 바꿔야 될 입장이라고요. 거기에서 전세돈 15만 원을 제하고 나면 7만 원이 남습니다.
어쨌든 21만 원에는 안 되겠다는 얘기네요.
나는 말하지 않았다. 여자가 돌아섰다. 영희가 작은 주먹으로 나의 등을 쳤다. 잠시 후에 또 한 번 쳤다. 영희는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영희에게는 청바지도 잘 어울렸다. 나는 영희의 얼굴을 보지 않고 돌아서 걸었다. 그때 승용차 안에서 한 사나이가 말했다.
내가 사겠어.
얼마예요?
얼마면 팔겠어요?
25만 원이요.
좋아요. 저녁에 가죠. 이웃에 팔 사람 있으면 싸게 팔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래요.
우리는 개천 위에 놓은 시멘트 다리 위에 서 있었다. 아버지는 난간 사이에 두 다리를 내리고 술을 마셨다. 아버지가 술을 다 마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출연 영호 엄상현, 영수 오인성, 영희 최덕희, 어머니 홍소영, 은하부동산 김호정, 사장 박웅선, 여자 이주희, 기술 김기로, 효과 이용문 김성열, 음악 오혜원, 정진아 극본 한승훈 연출 라디오 문학관 조세희 원작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